제55장 로마 천주교를 인식함. 오늘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봅시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참 미느리를 박해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신자를 도와서 로마 천주교를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로마 천주교에 대처하여 어려움을 잘 피할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은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것을 오늘날의 로마 천주교와 대조해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로마 천주교를 가리킴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 안에는 자색과 홍색이 충만한데 예를 들어 추기경이 입는 것은 비달한 붉은색 옷입니다. 이럴 뿐 아니라 로마 천주교 안에는 여전히 보석, 금, 은, 동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교황은 두 개의 면류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종교의 왕권을 대표하며 하나는 정치의 왕권을 대표합니다. 이 두 개의 면류관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치 왕권을 대표하는 면류관은 금 보석 146개와 진주 540개와 금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상황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잔에는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은 우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다니엘서 9장 27절, 역대하 33장 2절, 에스겔 20장 7절에서 8절은 모두 모든 가증한 물건이 우상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 안의 요점을 주의하십시오. 첫째, 이 여인은 금잔을 가졌습니다. 둘째, 잔은 사람으로 마시게 하는 술로 가득합니다. 잔의 겉은 금으로 되어 있어 신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잔 속은 오히려 가증한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증한 물건은 로마 천주교로 인해 전 세계에 퍼져 사람으로 경배하게 하는 우상입니다. 로마 천주교 안에는 참으로 우상 숭배 일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마리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세계 기타 종교에는 모두 여신이 있는데 오직 기독교에는 여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한 여신을 만들어 마리아를 으뜸 삼아 사람으로 경배케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또한 초신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임을 명백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오염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 마리아는 5세기에 이르러 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주 431년 에베소 대회의 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영광은 알퐁스라는 주교가 쓴 것으로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마리아를 높이고 경배하는지를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여중보자이다. 죄인은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마리아는 우리의 생명, 마리아는 그녀의 중보기도를 통해 죄인으로 이 은혜를 얻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한다. 패하거나 잃어버린 자는 마리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자이다. 거룩한 교회는 사람들로 마리아에 대하여 특별한 경배를 드리게 하라. 많은 일이 하나님께 구하면 얻지 못하나 마리아에게 구하면 곧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심지어 지옥의 황후와 모든 마귀왕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라 칭함받는데 왜냐하면 그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복 있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다만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에게 열려 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마리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구원을 마리아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곧 마리아가 아들에 대하여 그분이 그녀를 선택하여 어머니로 삼으신 것에 무한히 감사드린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또한 아들이 마리아가 아들의 인성을 그에게 주었음을 인해 마리아에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리아에 대한 모든 미안함을 보답하기 위해 그녀의 영광을 자랑하고 특별히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통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 마리아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영광이란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명령 아래 모든 것이 듣고 따르며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교회를 마리아의 주권 아래 놓으셨다. 마리아는 또한 전 인류의 보혜사.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계려한 일을 그녀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마리아는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들의 권세가 어떠하면 어머니의 권세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들이 전능자라면 그분의 어머니 또한 전능자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마리아의 은혜 아래 두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더욱이 그녀의 권위 아래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마리아가 화평의 사자라고 말하며 마리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욱 빨리 구한 바를 얻는다. 그녀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사,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새를 갈매기, 곧 마리아를 경배함이란 뜻으로 이름했습니다. 하루는 큰 새가 와서 그 새를 사로잡자 그 새는 갈매기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 큰 새는 갑자기 떨어져 죽었다. 주석에서 말하기를 지식 없는 한 마리 새조차도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의 응답과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그를 부른다면 틀림없이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또 말하기를 총괄적으로 말해서 현재 이단을 믿는 사람도 견딜 수 없을 때는 여전히 마리아를 그들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부리려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소리를 높여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녀가 우리 뭇사람의 소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영광 제3장 첫 단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사랑을 인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한다. 한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며 마리아는 죄인의 구주이다. 그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묘사는 어떤 상황을 상상하여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한 무거운 짐진자가 하늘에 걸려있는 두 개의 사다리를 보았다. 하나는 붉은 사다리로 꼭대기에 주님이 계시며 또 다른 사다리는 흰색으로 그 위에 지극히 성스러운 어머니가 계신다. 이 사람은 붉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분노하신 얼굴을 보고 곧 떨어졌다. 그가 실망하여 떠나려 할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다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하여 그는 그렇게 하였다. 매우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아주 쉽게 올라가는 것이며 또한 꼭대기에서 칭송할 만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를 맞이하여 그를 천당에 데리고 가 그리스도께 바쳤다. 이것은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로마 천주교의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천당에서 권세를 잡습니까? 바로 중보기도 하는 자상한 황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언 8장 15절을 사용하여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해석했습니다. 나, 곧 마리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치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정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천당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마리아는 천당에서 그녀의 뜻을 따라 명하며 그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하늘과 땅과 빛이 창조되었고 마리아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로마 천주교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 사역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신격이 위격과 동일하게 높여졌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전히 마리아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대치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마리아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마리아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교훈에서 당신은 로마 천주교가 어떠한 지경까지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자에게 마리아 자신이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 것은 그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방법은 주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아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모든 복음이 로마 천주교로 인하여 혼잡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이시며 그분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마리아를 보좌에 앉히고 주님은 보좌 아래로 내려오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이단의 중심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사람이 마리아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 한 번은 디엠 펜톤의 친구가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마리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은 구원을 주관하시고 마리아는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위를 탈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에는 우상 숭배의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상을 숭배하고 아버지의 상을 숭배하며 더욱이 이것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이다 라고 쓰여진 아들의 상이 있어 모두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숭배를 받는 성인들은 두 가지 자격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넉넉히 만족시킵니다. 이런 성인은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잉여분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는 그들을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종류의 이단 같은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13세기 때 로마 천주교 안에 한 유명한 사람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즉 이러한 성인의 남은 공로가 있어서 그곳에 비축되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자비로워서 교회의 뜻에 따르면 이러한 비축되는 공로를 안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한 공로는 성인의 수용을 위하여 일부분은 취할 만합니다. 이러한 공로가 당신의 죄를 덮어주어 당신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할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의 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음을 잊지 마십시오. 송도의 피에 취함. 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송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데 마셔서 취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것은 매우 심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로마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천주교는 매우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는 일을 잔해하는데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 안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으면 저주받을 것이요 저것을 믿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단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저주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이단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트렌트 회의에서 대주교가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은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교들이 저주라고 말하고 매 집회가 끝날 때마다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지. 누가복음 9장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한촌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곧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의 영이 어떠한지를 너희는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핍박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의 영이 즉시 대단히 심각하게 반응하여 저주하려 했으나 주님은 그들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교황이 무릇 천주교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27가지의 저주를 하나하나 읽어야 했습니다. 이 27가지의 저주는 또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다만 27가지의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 읽은 후에 큰 횃불로 태워버리고 마지막으로 큰 횃불을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횃불처럼 영원히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을 믿는 사람의 결과는 피흘림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무릇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은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을 죄의 화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가 일어난 후에 그들은 곧 종교재판소를 세웠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원내에 갇힌 모든 사람은 극에 달한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천주교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형태를 만들고 사람을 밧줄로 묶었으며 결국은 모든 골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사람의 발은 마룻바닥에 못 박고 사람의 상반신은 들보에 걸고 옆에서 더하여 끈으로 비틀어 짜서 사람의 온몸을 탈골시켰습니다. 때로는 끓는 기름을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앞선 형제들이 지나온 발자취들이 이처럼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드리드에서의 핍박. 마드리드에서 핍박이 시작된 지 12개월 만에 1만 22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로마 천주교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만 지방 정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는 이단자를 목매달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를 사형시킴으로써 교회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단자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으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들에게 두 번 권계함으로 그들을 교회의 신앙 안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의 권계를 통해서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그들의 오류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세상의 관원에게 내어주어 파멸시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친히 손을 대지 않고 지방 관원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아퀴나스의 말을 곧 그가 직접적으로 받은 성령의 묵시라고 공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후 모든 주교는 그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핍박할 것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모든 주교는 다 교황 앞에서 이렇게 맹세해야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 율법 안에 교황이 내린 5개 조서에서 모든 지방 국가 안에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 왕이 전부를 멸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72년에 나온 런던 타워즈 신문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만약 사람이 신부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 칭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1895년 7월 13일자 영국의 타워즈 신문에 한 교황의 말이 발표되었는데 한 사람이 만약 개신교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좋은 행위로서 그는 한 천주교도를 죽인 죄를 능히 속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마드리드에 토굴을 만들어 그 안에 로마 천주교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가득 가두었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있고 다만 배만 남은 것도 있으며 작은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 나이 든 사람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완전히 벌겨벗겨진 채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굴 안에는 각종 각양의 형벌기구가 있으며 뼈가 가득 쌓인 크고 넓은 방이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핍박. 1848년에 로마시에서 어떤 사람이 한 큰 건물 안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또 다른 두 개의 화로 안에 아직 다 타지 않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형벌만 보아도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를 처리한 방법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인은 형벌 받는 자의 두 다리를 거꾸로 매달고 나무 말뚝에 비스듬히 두고서 매우 가는 끈으로 사람의 넓적다리와 몸을 단단히 비틀어 묶되 끈이 살을 파고들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묶었습니다. 동시에 천장에서 물이 사람의 입에 떨어지게 하고 또한 한 천으로 입을 막아 호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540년에 예수회가 설립된 이래로 1940년에 이르기까지 검찰원 안에서 모두 19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만 알려진 숫자로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901년에 교황 레오 13세는 로마 반포 연설에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얻은 권위로 이단을 믿는 모든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유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죽임당한 성도도 대단히 많고 남아있는 믿는 이는 대략 2,500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말세 때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한 성도가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며 이 핍박은 로마로부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로마 천주교가 반드시 부흥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믿는 이가 로마 천주교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과 왕래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할 뿐 아니라 초신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학생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 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개신교도를 박해한 일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더욱 심각한 예수회가 나왔습니다. 1540년에 예수의 사람은 한편으로 천주교를 전하는 책을 썼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세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곧 세 방면에서 믿는 이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박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교황은 신부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거나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살인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또한 그들과 왕래하지 말며 그들의 책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와서 당신에게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어떠하며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두 일찍이 알고 결코 속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장래에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